교회의 시작, 우리 지난 주일 요절되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주인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교회의 교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인이 되어야 될까요?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세속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삼기 위해서. 꼭 기억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교회의 교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될까? 다 함께 시작. 예배를 예배를 잘 드리는 교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주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교회의 교인입니다. 어떠한 교인이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 다 함께 시작. 신앙 고백이 정확한 교인이 되자.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의 목적이 신앙이 모르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한 교인이 되자. 학생은 어떤 생활을 하죠? 학교 생활을 하죠. 학생은 학교 생활을 합니다. 군인은? 군대 생활을 해야 되겠죠. 교인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교인이 되었으면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실제적으로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이 땅에서 자기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린 다음에 역사상 가장 먼저 최초의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죠.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교회가 초심을 잃어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 교인들은 어떤 교회 생활을 하였을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도 우리 예수님께 교인인 여러분들도 처음 교회 교인과 같은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줄이지만은 초대교회 교회 생활이 이 안에 탁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께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간단하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기가 막힌 너무나 방대하고 그리고 풍성한 초대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무슨 뜻일까요?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에키스입니다. 교회 생활의 에키스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입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무슨 당이라고 하죠?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잘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인이 되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정확한 교인이 되자. 세 번째, 다 함께 시작. 잘 배우는 교인이 되자. 잘 배우는 교인. 교회 생활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중점적으로 세 가지를 하였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 예수님의 3대 사역 하면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그러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 되는 겁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이다 신이다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 비유로만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마음이 편하고 싶으냐? 마음의 쉼을 얻고 싶으냐? 그럼 어디 뭐 휴가를 다녀온다든지 레저 활동을 한다든지 잠을 푹 자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진짜 마음의 쉼을 원하느냐? 그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다 알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마음의 쉼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몸 피곤, 마음 피곤.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몸 피곤이 낫죠. 마음은 편한 게 낫죠. 그런데 이 마음 편한 것은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의 우선적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웁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과 무엇만 하겠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하겠다. 그게 사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 많은 사역이 있지만 모든 것들은 우리 평신도들이 다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은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 사역에 온 에너지를 쏟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인데 가르치는 것이 영광스럽기도 하고 때때로 좀 두렵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에 박지 못한 소견이라고 하면은 제가 있기에는 세상의 모든 양떼들이 바르게 인도되지 못합니다. 바르게 인도되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은 그 벌을 제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두렵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읽어야 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선생이 되려고 하면은 그 두려움을 생각하고 잘 하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데 선생된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못하는 설교지만 부족한 설교지만은 다른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확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건 제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인된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도 늘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런 얘기 쭉 하시고 무슨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문법으로 또 여러 가지 틀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과 성경이 잘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첫 번째 잘 배우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문에 보면은 대학교 같은 때 수석 합격자들 인터뷰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석 합격자들 수업 시간에 누구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무엇을 여러분 읽어요? 교과서를 여러분. 참고서도 필요하고 과외 공부도 필요한데 공통 부분이 뭐냐면 수석 합격자들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교과서를 여러 번 읽었더니 수석 합격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잘 듣고 성경도 여러 번 잘 읽어서 믿음 성적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과외 공부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경청을 하고 그리고 주어진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의 믿음,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양론 설교를 갔습니다. 널시원 갔는데 그분들 뭐 눈도 침침하고 읽을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성경 읽으라고 했어요. 성경 읽으라고. 정 눈이 안 보이면 암송하고 있던 거 참고 암송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주무시기 바로 전에 드라마 보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고 성경 생각하다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고 끝났습니다. 끝나고 하는데 어느 할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관심 같이 오시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예 제 평생에 성경 48번 읽었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네요. 저는 그 순간에 얼마나 그 권사님일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평생에 48번 읽었다.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 모습 저도 참 마음이 흐뭇한데 그 편지에 그 성경의 원 저자이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나이만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나이만큼 한 번 읽는 거 여기 땅 하고 3일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땅 하시고 한번 1년치를 한꺼번에 쫙 읽어보고 여러 가지 있어요. 매일 조금씩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요번 내 그 휴가를 성경 읽는데 쓰겠다 그래갖고 여기 땅 하고 한번 쫙 읽는다. 그때 영적인 그 뿌듯함, 그 감격.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 그 위에다 적어놨죠. 답을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을 꼼꼼히 읽으라고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질문을 꼼꼼히 읽다가 보면은 성경의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나뭇가지 잎새 뒤에 있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일일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성경 문제를 만듭니다. 열심히 하셔서 신앙 성적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 우리 새해에 들어서는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를 못했는데 오늘 목장 모임은 죄에 대해서 죄를 우리가 뭔지를 잘 모르고 짓기만 할 때가 많이 있죠.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죄에도 종류가 많아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 용서하시는데 용서 못 받는 죄가 무엇인지 그 공부합니다. 예수님 교회 교인은 잘 배우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잘 배웁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지 신약에서 한 구절 구약에서 한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빽이 없어서 망합니까? 왜 망합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핵을 버리면 부유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가요? 아니요. 북한이 복음이 들어가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 말씀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이유 다 함께 시작.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망하는데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지식.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죠. 베이컨. 아는 것이? 이 성경 말씀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철학 시간에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본문의 말씀. 무슨 지식?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망하고 백성들이 망하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지금 6절인데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 땅에 망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없이 기계를 사용하면 기계가 고장납니다. 망가집니다. 제 자동차가 있는데 책이 두 권이 처음 살 때 두 권이 왔습니다. 하나는 퀵 가이드. 아주 간단하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소개하는 퀵 가이드가 있고 또 하나는 오너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오너 매뉴얼. 거기에 보면은 자동차가 문제 생기실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고치는 방법이 나와요. 지난번에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는 배터리가 나갔어요. 배터리가 나가갖고 그 앞에 막 거품이 막 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자동차 끌고 가서 정비소에 가서 새 배터리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잘 가요. 근데 문제는 배터리를 바꿨는데 차에 외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람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러니 저는 이거 당황했죠. 이거 어떻게 나? 라디오를 틀 수도 없고 차를 잠가야 되는데 알람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봤을까요? 매뉴얼 그 두꺼운 책을 봤어요. 쭉 보니까는 알람이 안 될 때, 라디오가 안 나올 때 보니까는 쭉 있다 보니까는 무슨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그 오른쪽 그 서랍을 착 열면은 그 밑에 적혀져 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지껏 몇 년을 탔는데 그 비밀번호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착 열어보니까 거기 비밀번호가 싹 있어요. 그래서 몰래 싹 보고서 그 비밀번호를 싹 집어넣었더니 라디오가 나오고 알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이 좀 두껍습니다. 글씨는 작고 성경책은 참 두꺼워요. 여러분 인생은 복잡다단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좀 인생 사용 매뉴얼이 좀 두껍습니다. 그런데 거기 잘 보면은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대처하는 법도 나와 있고요. 상황 속에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는 법도 나와 있고요. 인생살이의 상태를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법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70, 80년 인생뿐 아니라 영원한 부분에까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은 살아가는 인생이 고장날 수도 있고요. 이 지식이 없으면 영원한 인생이 아예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 고장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고장난다 할지라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행복한 삶을 살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찀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영적인 단맛을 수시로 자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달대요. 달대요.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 말씀은 사실 누구한테 한 거냐면은 제사장들에게 한 말입니다.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다음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백성이 아니라 누굴까요? 본문에 나와있죠.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사장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때 제사장들이 말씀 연구를 하지 않고 모두가 바쁜지 딴 데 정신 팔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겁나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너 정말 그러면 직분을 내가 빼앗겠다. 그뿐 아니라 내 자녀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에게 겁나게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내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먹이라. 그 뜻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소유하면은 세상 사람이 다 망해도 여러분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안 망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 가르치는 제사장들에게, 너 말씀 가르쳐 왜 안 가르쳐? 그럼 너 나 버리겠다. 네 자식들 내가 책임 안 지겠다. 아주 겁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6장 3절에 나옵니다. 호세아 6장 3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땀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그러니까 뭐 시간 되면 보고 그게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뭐 그의 나오심, 그의 나오심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가장 깜깜한 새벽을 밝히는 아침 햇살같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메마른 심령에 촉촉히 적시는 담비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을까요? 힘써서, 힘써서 알기를 바랍니다. 왜 배우는 교훈이 되어야 할까요? 신약의 3부분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유언하게 되면 어떤 걸 유언할까? 아, 미리 준비해놔야 되죠. 그때가 갖고서 못하면 그것도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유언할까?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아들 누가 있을까요? 디시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삼의 성도들, 우리 젊은 자녀들 이 말씀 잘 새겨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기도 하고 확신하기도 하고, 그 뜻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 잘 보셔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확신은 배움을 통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배움을 통한 확신. 배움을 통하지 않는 확신. 막연한 배짱입니다. 이런 배짱은 다 아시죠? 아무 쓸데없는 뚱배짱입니다. 네, 알 수 있어. 아니요, 금방 시들어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은 continue,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 계속 그렇게 합시다.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 암송하는데 제 눈에도 참 이쁜데 주님 눈에 얼마나 이쁠까요?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로 전에 무슨 단어가 있죠?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앞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그러나 그렇게 하라. 디모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바로 전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그러나 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는 일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멋있는 뭐 경영 철학도 무슨 일 이 부조리들 부패들 신문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 악한데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속이는 일? 진짜 그 머리가 좋아서 법을 피해 가는데 그거 천재입니까? 아니요. 단순히 여기서 속이는 일들입니다.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속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속이는 일 속에 살아가지만은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확신한 확신 속에 살아가라. 우리 젊은이들 세상을 살아가는 테크닉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확신 속에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확신, 확신, 확신. 거기 보면 디모데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의 가정 사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거짓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아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이니까 성경하고 가까웠는지 신앙을 가졌는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 믿음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네게서 그 믿음을 배운 것을 내가 알고 바울이 알고 그리고 하나 더 교훈을 합니다. 15절 지금 14절 봤는데 15절 다 함께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어머니는 신앙에